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이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지뢰가 폭발해 한국군 병사 두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10월 16일 워싱턴을 방문해 미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비롯한 몇 가지 중요한 뉴스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DMZ에서 수색 작전 중 우리 수색대원 두 명이 적이 군사 붕괴선을 침범해서 인마살상을 목적으로 매설한 것으로 확실시 되는 목함질에 의해 심각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북한군이 군사 붕괴선을 넘어서 지뢰를 매설해서 우리 장병들을 부상을 입게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네, 방금 한국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셨는데요. 먼저 이 사건 개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방금 한국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의 발표가 있었지만요. 이 사건은 8월 4일 날 아침 일찍 이른 시간에 오전 7시 30분께 발생했습니다. 이 비무장지대, 잘 아시는 대로 한반도 동에서 서에 걸쳐서 150마일에 걸쳐서 있는 그런 긴 비무장지대인데요.
네.
거기에 파주 지역 근처에서 이번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비무장지대는 그 남북으로 약 2km를 사이에 두고 군사 분계선이 있고 거기에 그 폭이 비무장지대의 폭이 한 2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남쪽 양쪽으로 2km씩.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북측으로 그 철조망 선이 있고요. 남측으로도 철조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한국군 병사들이 그 남쪽에 철조망을 걸쳐서 경계를 서던 중에 거기에서 그 지뢰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군 병사 두 명이 한 명은 두 다리가 절단됐고요.
네.
또 한 명은 발목이 절단되는 그런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한국 국방부는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특별조사팀과 공동으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조사를 벌인 것은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난 8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벌였는데요. 이 조사는 이 폭발물 잔해 그 목함 지뢰였지 않습니까?
네.
사건이 난 그 지뢰가. 그래서 그 폭발물 잔해를 분석했고요. 또 이것이 유실 지뢰의 가능성은 없는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였는데요. 그 결과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침범해서 인명살상을 목적으로 매설한 것으로 확실시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근거는 유실지뢰 가능성이 없고 그 다음에 폭발물 잔해를 보니까 그것이 북한의 목함지뢰용인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다.
네.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또 국방부에서는 여러 가지 그것이 북한의 소행일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 설명을 한 게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더 있었습니까?
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 목함 지뢰가 역시 북한이 만든 지뢰입니다. 대부분의 그 미국이나 한국 같은 데서도 물론 지뢰를 만들고 매설을 합니다만은 대부분 철제로 만들어진 매설 지뢰고요. 이번 건은 그 북한이 만든 거고 또 북한이 과거에 사용했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근에 만들어진 그 목함, 한 2, 3년 전에 만들어진 목함 지뢰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이것을 사건 현장을 봤더니 그 송진 냄새가 강하게 났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요번에 그 북한군의 한 그 소행이다 이런 주장의 근거 하나로 그 이번에 그 사건이 발생한 곳에 보면은 그 경사가 그 북에서 남쪽으로 나 있는 게 아니라 남쪽이 오히려 좀 높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비가나 집중호우로 많이 이게 났으면은 이쪽이 그 남쪽이 저 높으니까요. 그쪽으로 올 리는 없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북쪽으로 흘러갔으면 흘러갔지 그쪽에서 내려올 리는 없는 것이다. 그 위치가.
예. 그리고 네. 지금 그 최 기자가 그 최근에 그 만든 지뢰라고 하면서 2, 3년 전의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목함 지뢰는 수명이 대체로 한 2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얼마 만든 지 얼마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2, 3년 전의 것은 아니고요.
네.
최근의 것이요. 그래서 송진 냄새가 난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네. 자, 북한은 4일날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동안에 침묵을 지키다가 10일 만에 이제 14일날 부인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을 한 것에 대해서도 참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습니다. 과거 다른 어떤 사건이 있을 때는 즉각 또 그 반응을 보이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북한이 이번 사건을 한국군이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건 발생 그 열흘 만에 한 그동안은 굉장한 열흘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요. 열흘 만인 그 4일 날 북한에 국방위원회 정책국이 그 담화를 냈는데요. 그 한마디로 그 사실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국방위원회는 군사분계선 남측 400m 지점에 있는 헌병초소 앞에 자기 방어를 위해 세 발의 지뢰를 매설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증명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시해라 이런 그 주장을 폈습니다. 또 하나 그 이것이 그 목함 지뢰가 그 북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요. 남한 당국이 그 무슨 정치적인 이유로 그 이런 것을 제기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 뭐라고 그랬냐면 남조선 괴뢰들이 제 집에서 불상사가 터지면 무턱대고 우리를 걸고 도는 악습으로 체질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런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 그런 주장을 했고요. 이와 동시에 그 북한의 그 정책국 담화 외에도 전선에 있는 전방에 배치된 그 사단 그런 부대들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펴면서 그 남한을 비방했습니다.
네, 4일 날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제 14일 날 북한의 반응이 나왔으니까 10일 만에 그 부인 성명이 나온 건데 그것을 두고도 워낙 많은 추측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어디까지는 추측에 불과하니까 그것을 지금 논의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한국 군 당국이 이 북한의 조작 주장에 대해서 거듭해서 강력히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한국 군 당국은요. 이 북한이 적반하장식에 늘 하던 대로 이렇게 무턱대고 부인하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 북한 측의 주장은
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도발할 경우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한국군 당국은 천안함 사건 때도 북한이 현재까지도 그렇지만 자신들의 소행이 거의 분명하게 드러난 상황에서도 그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다시 그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발생 시기가요. 여러 가지를 이렇게 고려해 볼 때 좀 특이한 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 발생 시기가 왜 이 시기에 북한이 그렇다면 지뢰 사건을 벌인 걸까요?
예, 북한의 그 폭발 사건 이것이 북한이 일으킨 것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분석이 그 전제로 해서
네.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북한은 지금 현재 그 남북 간의 그 전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경색된 네. 국면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 한국 당국은 계속해서 말하자면 북한에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그 요구하고 있고요. 또 대화도 제안하고 있고 또 이번 주에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시작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무장지대에서의 어떤 군사적인 도발 이거를 통해서 한국의 여론을 통해서 이렇게 남북한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된 이런 상황은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고 계속해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자아낼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한국 내 전문가들은 그 관측을 하고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한국 정부 당국의 대북 정책의 전환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
네.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와 관련해서 뭐 북한의 의도와 관련해서 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그 내부 그 충성 경쟁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 북한은 그 장성택 처형 이후 그 군 간부들 자꾸 숙청을 하고 또 최근에는 무슨 그 부총리급 인사도 그 처형을 하는 등 그 공포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그 눈에 들기 위해서 그 북한의 그 대남 공작을 담당하는 그 정찰총국 이런 쪽에서 이런 그 시도를 한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참고로 또 천안함도 당시에도 그 정찰총국이 이 같은 그 행동을 했는데 장소만 그 해상에서 그 육상으로 바꿨지 그 정찰총국이 한 대남 공작, 대남 도발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가능성은 그 남남 갈등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천안함 그 사건 때도 그 천안함의 그 사건 원인을 둘러싸고 그 서울에서 그 대단히 많은 그 논란과 그 논쟁이 붙었었는데요. 이 같은 것을 노리고 남남 갈등을 노리고 그 이런 도발을 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반발을 하면서 그 정말 우리가 한 것이라면 동영상을 아예 보여라 이제 그런 주장을 했는데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 동영상 같은 것은 화면에 보이는 건 있습니다. 멀리서 폭발하는 장면은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북한군이 그걸 매설을 하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데 그래서 또 어떤 전문가들은 혹시 공동조사를 하자고 또 나오지 않을까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참 어떻게 돼 갈는지 참 궁금한 사항인데 자 뉴스포커스 오늘은 첫 순서로 북한의 지뢰 매설 사건 집중해서 조명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한국군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군이 군사적 보복 대신에 확성기 방송을 하기로 한 배경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그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한국군 당국은 그동안 줄곧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그 도발 원점 이것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그 경고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국 당국이 북한의 그 행위인 것을 거의 사실상 확정은 하고 있지만 이것이 도발의 원점을 어디로 잡을지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고요.
네.
또 그렇고 또 북한 이 100%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군사적인 보복보다는 심리전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고요.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로 그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한 것인데요. 그 휴전선 비무장지대에 걸쳐서 한국군 당국은 14군데의 그 확성기 방송 그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그 확성기 그 방송 시설들은요, 그 상당히 그 고성능 스피커들을 설치하고 있는데
네.
50개 가까운 하나의 그 시설이 50개 가까운 스피커를 연결해 놓고 있고요. 이 스피커가 저녁 시간이면은 거의 야간에 북한 쪽으로 20km 가까이에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 북한 당국은 이 한국 쪽에서 나오는 이 심리전 방송 확성기 그 소리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전 차원에서 1차적으로 한국군 당국은 이 방송을 재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대남 심리전 확성기 방송은 대체로 북한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국제 정세 그 한국 사회 움직임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담아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휴전선 일대에 배치되어 있는 그 병력의 수가 수십만 명인데요. 그 수십만 명을 상대로 20km라면 상당히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 북한 병사들이 다 그 많은 숫자가 들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요.
예.
특히 이제 밤에 경비를 쓴다든가 이런 군인들은 정말 어두운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데서 확성기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 또렷이 들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심리전 방송의 한 그 효과로서 흔히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심리전 방송, 이 대북 방송에서는 그 한국의 그 북한의 날씨도 이렇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은 뭐 가령 비가 올 거다라고 하면은 빨래를 걷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북한 그 병사들이 이 가시권, 가청권 내에서
네.
상당히 여기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또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네. 또 그런 그 선전 방송뿐만 아니라 또 그 한국에서 워낙 그 인기가 많은 그 가수들의 노래, 특히 그 여성 그룹들의 그 노래 같은 거 이런 것을 들려주면 그런 또 지루함도 없이 또 계속 또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그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여기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파괴하겠다 그런 위협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남쪽에서는 고정 그 확성기 설치를 이제 또 이동식 또 확성기로 한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또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또 휴전선을 넘는 북한군에게는 바로 이제 조준 사격을 하겠다. 지금 확성기 얘기하고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또 대응책을 발표를 했죠.
네, 북한의 이번 그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해서 그 한국이 그 한국군 당국이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차 없이 그 대응하겠다. 이런 가혹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얘기 하면서요. 실질적으로는 그 두세 가지 그 내용을 그 밝혔는데요. 첫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조준 사격 얘기입니다. 과거에 그 군사 분계선 그러니까 가운데 그 비무장지대 가운데 있는 그 분계선이죠. 그 분계선을 만일 북한군이 넘을 경우에는 과거에는 그 세 가지 단계별로 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단 방송을 합니다. 당신네들이 지금 그 분계선을 넘고 있으니까 돌아가라. 이런 경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경고사격. 직접 조준을 한 게 아니라 주변에 대해서 소리로서 경고라는 경고사격을 했고요. 이 두 단계를 다 북한이 그 무시하고 계속 남하를 하거나 움직임이 있을 경우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세 번째로 그 조준사격을 했는데요. 이 같은 그 수칙을 바꿔서 조준사격 하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분계선을 넘으면 바로 그 국경을 침범한 거니까 그 하나로 단순화해서 조준사격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 이미 그 확성기 지금 얘기는 말씀드렸고요. 11년 만에 지금 그 확성기를 다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전선하고요. 이 밖에도 그 폐쇄로 텔레비전과 적외선 감시 장비가 장착된 무인 정찰기, 또 대전차 미사일, 그리고 레이더 등도 그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 밖에도 그 화공 문제가 있습니다. 군사분계선은 아시다시피 그저 아무 그간의 시설이 없기 때문에요. 그 수풀이 많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북한군이 침범을 해서 그 지뢰를 매설한 것을 잘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군사분계선 일대 그 워낙 나무 산림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이걸 못했는데 그 여태까지 뭐 그런 그 화공 불을 질러서 이걸 없애는 걸 하지 않았는데 이거 이 작업을 다시 재개해서 그 불을 내서 그 나무를 없애고 깨끗하게 해서 앞으로 북한군이 다시 침범해 오면은 그 조준 사격을 하든 어떤 즉각 포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국군 당국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조준사격하겠다는 그 발표를 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만약의 경우에 북한 병사가 남쪽으로 백기를 들고 넘어오려고 할 때 그것도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사격을 받아서 죽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좀 역시 그것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최 기자가 얘기한 것 가운데 그 화공작전이라는 네. 거 있는데요. 이것은 한국군 당국이 밝힌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에서 익명으로 검토를 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국군 당국은 이 화공작전 비무장지대에서 말하자면 그 수풀 같은 것들을 불을 질러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것들은 남북한이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화공작전은 한국군 당국이 발표를 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네. 과거 오래 전 얘기입니다만은 판문점에서 그 미류나무를 자르려고 하다가 그 크게 그 사건이 벌어졌던 것도 사실은 그 시야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 자르려고 하다가 그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 화공작전을 잘못하면 혹시 이쪽에서 불을, 이쪽 시야를 위해서 불을 질렀는데 그 바람을 타고 혹시 불꽃이 넘어가서 저쪽으로 간다든지 하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박근혜 한국 대통령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이 내용도 좀 알아볼까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북한의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도발에 대해서 비난과 함께 우려를 강하게 발표했는데요. 특히 그 통일준비위원회 주최로 열린 그 통일 심포지엄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 민족이 광복 70주년의 보람과 통일의 희망을 갖고 나가야 할 때 북한은 대화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비무장지대에서 도발을 감행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이 북한의 끊임없는 군사 도발 그리고 핵개발 문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남한과 북한의 주민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길은 평화통일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이 이제 워낙 그 남북 간의 그 긴장을 초래하는 뭐 그런 사건이긴 한데 미국도 상당히 그걸 주의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국무부도 이번 사건에 뭐 성명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무부가 그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무부는 그 한반도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 관련해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행위를 규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미 국무부는 북한의 그 지뢰 도발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탄한 유엔군 사령부와 의견을 같이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국무부의 그 캐티나 애덤스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0일 그 부의회와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북한군이 한국군 수색로에 지뢰를 매설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유엔사의 발표를 인용하면서 그 같은 입장을 밝혔고요.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부상을 입은 한국 병사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미국이 현재 이번 사건 관련해 한국 정부와 밀접히 소통하고 공조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앞서 그 미르나무 얘기 잠깐 했는데요. 그때도 이제 북한군이 미군을 이제 도끼로 이제 공격을 해서 살해한 그런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그 과거에 그 미군이 관련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또 주한 미군 사령관이 또 전선의 또 그 책임자들이고 그래서 과거에 그 유엔군 사령부 산하 그 주한 미군 사령관들이 자기들의 과거의 그 경험에 비춰서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나 하는 것도 좀 궁금한 상황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취재를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주한 미군 사령관들을 지낸 그 미군 장성들은 사실 한반도에서의 남북 간 대치 상황이라든지 이 북한의 도발 행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야말로 정통한 그런 네. 군인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존 틸러리 그리고 보웰 벨 그리고 제임스 서먼 이렇게 전직 주한 미군 사령관 세 분에게 이번 그 북한의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해서 견해를 좀 물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세 전직 사령관들은 하나같이 이 북한의 도발 의도라든지 도발 행태에 대해서 강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또 규탄을 했고요. 아울러서 한국군과 주한미군 당국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북한군의 이런 그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될 것이다 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옵션 선택 사안이 많지 않고요. 그래서 약간의 의견이 엇갈리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군사적인 도발 그 어떤 보복보다는 심리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북한에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보다 강력한 응징의 그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었습니다.
네, 방법론에 대해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네. 그 군사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견해도 있었는데요.
네.
미국 당국은 그 자칫 우발적인 그런 그 일로 인해서 남북한 간의 군사적인 사안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우려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아까 그 남남 갈등을 또 노리지 않나 이제 그런 분석도 나왔다고 했는데요. 이 천안함 사건 때와는 달리 한국의 정치권의 여당 야당이 이번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그 상당히 눈에 띄는 대목인데요.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 천안함 사건 때는 그 한국의 정치권 여당 야당이 서로 각기 다른 좀 의견을 냈고요. 또 사회도 상당히 좀 분열이 돼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한국의 야당인 새정치 그 민주연합은 그 비무장지대에서 그 북한군이 매설한 이번 목함지뢰 폭발 사건 관련해 그 북한을 그 강력 규탄했습니다. 사건 직후 그 새정치연합은 북한의 소행을 그 반인륜적 만행으로 규정하고 북한 규탄 결의문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또 동시에 그 새정치연합의 그 문재인 대표도 그 12일 날 그 파주시 문산읍의 임진각을 찾았는데요. 거기서 그 문재인 대표는 그 이번 지뢰 폭발 사고 관련해 북한은 즉각 사과하고 진상을 밝혀서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표는 이번 사고로 그 부중상을 입은 그 병사들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가뜩이나 냉랭한 이 남북 관계가 이번 지뢰 사건으로 인해서 더 악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되는데 남북 관계 전망이 과연 어떻습니까?
예, 사실 그 8.15 광복절을 전후해서 저희가 이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현재 그 상당히 극도로 긴장 상태에 있고 적대 관계에 있는 남북 관계의 변화를 그 초래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분기점이 8.15 광복절이고 또 그 계제에 나오는 한국 박근혜 대통령의 경축사 내용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광복절 사실 이 저희가 이 방송을 녹음하는 시간에는 8월 14일이었고요. 이 광복절은 8월 15일 그러니까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그 경축사를 한 시점이 될 텐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현재 남북 간의 그 이번 그 지뢰 도발 사건을 놓고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사실 그 이례적으로 어떤 파격적인 제안을 할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이 광복절을 전후한 시기에 한때는 광복절 남북 간의 공동 행사까지 그 거론이 됐었지만은
네.
지금은 사실 무산됐고 전혀 그런 언급이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이번 주에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주한 미군과 그 한국군 사이에 연합 작전으로 그 실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이미 이 작전에 이 훈련의 중단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작전이 훈련이 끝날 때까지는 오히려 또 상당한 긴장 상태가 계속될 것이고요. 그 이런 8월, 9월도 사실 이런 대치 속에 그 다시 지나갈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이 지뢰 사건으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굉장히 지금 긴장이 돼 있고, 자, 남쪽에서 확성기 방송을 한다고 하고, 북한이 또 거기에 강력히 또 부인하면서 대응하겠다고 하고, 또 이런 와중에 또 대북 전단 살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매우 불안불안한데, 참 아무 일 없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포커스, 지뢰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10월 16일에 워싱턴을 방문해서 오바마 대통령과 두 나라 간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것인데 의제의 일정 이런 것들이 지금 정해졌나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정은 10월 16일 날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이 열리고요. 의제는 백악관과 한국의 청와대가 그 동시에 이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발표를 했는데요. 의제에 대해서는 물론 양측이 구체적인 내용까지 아직 발표한 건 아니지만
네.
그 발표문에 보면 북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동맹관계 그리고 또 세계적인 현안들 그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광범위하게 두 정상이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박 대통령의 방미 한 번 유산됐다가 이제 다시 이제 되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이번 그 방미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그 10월 16일로 예정된 미한 정상회담에서 역시 그 북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고 이와 별도로 또 한일 관계 등이 그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그 민간단체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쇼프 연구원은 역시 가장 중요한 핵심 현안이 북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 북한의 그 최근의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또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해결 방안이나 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그 북한 정권이 그 안정을 유지할지 확실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 문제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과거 국무부에 있었던 데이비드 스트로브 그 스탠포드 대학 한국학 연구소 부소장은 그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물론이고 최근 저희가 방금 논의한 비무장지대 그 지뢰 공격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고 그 두 정상이 그 방안을 논의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또 하나 고민이 있는데 자 중국에서 초청장을 보내왔는데 여기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참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과연 이 중국의 항일 전승절 행사에 가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서 한국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 여부를 지금 검토 중이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앞서서 러시아에서 열린 그 전승절에 관련해서는 사실 아무런 공식 발표가 없었고요. 결국은 가지 않기로 했다라는 그런 그 결정을 발표했을 뿐인데요.
네.
이번에는 사실 9월 3일이죠. 베이징에서 열리는 네. 항일 일본과의 그 투쟁에서 해방을 한 그런 그 항일 전승일 그 기념 행사인데요. 여기에 이제 군사 퍼레이드가 열립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실 한국은 상당히 좀 그 고민이 없지 않았다라는 게 한국 전문가들의 그 분석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이 말하자면 현재 그 미국과 약간의 그 어떤 미묘한 관계 있는 상황에서 또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상당히 그 복잡한 그런 그 방정식이 있는데요.
네.
이 중국이 군사적인 그 위용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행사에 그 한국 정부 그 순회가 참석하는 것이 맞느냐 여부를 놓고 사실 논란이 없지 않았는데요. 그 관련해서 한국 정부 당국이 여기에 대해서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발표를 놓고 한국 전문가들은 그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맥락에서 그 참석에 앞서서 그래서 미국 방문 일정을 한 달 반 정도를 남겨놓고 발표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언론은 뭐 미국이 한국에다가 참석하지 말라고 은근히 종용을 했다 뭐 그런 그 것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일단 그 근거 없는 얘기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또 얘기를 했죠.
예, 한국뿐 아니라 백악관도 이에 대해서는 네.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인데요.
네.
이것이 말하자면 그 보도는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떻든 분위기 기사를 썼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네.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이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놓인 그런 미묘하고 어려운 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그런 분석들이죠.
네. 그런데 이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 북한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초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제1위원장의 참석 여부 뭐 지금 알 수 없죠?
예, 알 수 없습니다. 그 김정은 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그 중국의 그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느냐 여부가 이게 그 초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 당국은 아직 아무런 공식적인 발표, 언급, 보도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그 전승절 참석과 관련해 한국과 중국에서는 그 다소 엇갈린 그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아직 그 평양 주재 그 중국 대사가 김정은 제1위원장을 아직까지도 만난 적이 없다. 따라서 그 아마 안 갈 것 같다 이런 얘기에 이런 쪽의 그 보도가 있었고요.
네.
최근에서는 또 중국에서는 올 것 같다 그런 또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아, 최근에 그 평양에서 그 노병 대회 이런 것이 열렸는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이 과거와 달리 중국에 대해서 좀 그 과거 6.25 참전을 그 평가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오지 않겠나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아직 평양 당국 공식적으로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바 없습니다.
네. 자, 2차 대전이 이제 끝나면서 중국은 이제 전승절이라고 하고 한국은 이제 물론 광복절이 되겠고요. 일본은 이제 패전한 날인데 네, 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차 세계대전 종전에 지금 해서 어떤 또 담화를 발표할 것인가가 그야말로 국제적인 관심사였는데요. 아베 총리가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 아베 총리 발언 잠깐 들어보고 얘기 계속할까요?
센조노 카제니와 후카크 미요토.
네, 아베 총리는 전쟁에서 존엄의 깊은 상처를 받은 여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손해와 고통을 일본이 준 사실을 언급을 하긴 했는데 여전히 좀 불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지금 불만인가요?
예, 사실 그 아베 총리의 이번 그 2차 세계대전 종전 70년 담화는 일찌감치부터 그 주목을 끌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특히 한국이나 일본 이 주변국들이 큰 그 관심을 끌었었는데요. 아베 총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우경화로 나가면서 과거 일본 총리들이 얘기했던 그 과거의 식민지 지배 그리고 일본군의 침략 행위 그리고
네.
그 기간 동안에 저지른 민간인 학살 그리고 또 위안부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과거의 전임 총리들 무라야마 총리라든지 고이즈미 총리 등은 사죄를 하고 반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아베 총리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언급도 없이 오히려 거꾸로 나가는 그런 기류였기 때문에 굉장히 예의주시를 했는데요. 그 아베 총리의 그 담화는 사실 애매모호합니다.
네.
그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위안부라든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과거에 무라야마 총리나 고이즈미 총리가 언급한 부분들을 계속 그 이어나가겠다라는 발표는 했지만 자기 자신의 발언으로 그 직접 사과를 하거나 반성을 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었고요.
네.
또 한 가지 침략이라든지 식민 지배에 대해서는 언급은 했지만 그 주체가 누군지 일본이 잘못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주변국들에서 언론의 입장은 현재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형편입니다.
네. 자, 오늘은 북한군이 비무장지대에 몰래 설치한 지뢰로 한국군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과 함께 오는 10월 16일 워싱턴에서 미국과 한국의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내용 그리고 아베 일본 총리의 담화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칩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